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이 농산물과 원유 등 750억 달러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3일 담화를 통해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등 5,078개 품목에 5에서 10% 신규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일부 품목은 다음 달 1일부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유예했던 자동차 관세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15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의 25%, 부품에는 5% 관세를 매기게 된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부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한 데 대한 보복으로 풀이됩니다. 미군 함정이 23일 또다시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있는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리안 몸젠 미 칠함대 대변인은 상륙수송함인 그린베이함이 해당 해역을 항행했다고 언론에 밝히고 이번 기동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관련 성명에서 미 해군 함정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으나 타이완군이 해협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중국의 위협에 맞서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의 타이완 해협 기동이 최근 잦아지면서 중국 정부를 자극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도 미 해군 순양함 앤티텀함이 타이완 해협을 지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3일 국가안보회의 비상회의를 열어 러시아에 대한 위협 수준을 분석해 대칭적인 조처를 취하라고 국방부와 외무부에 명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미국이 지난 18일 시험한 중거리 미사일은 INF에 금지됐던 범죄 미사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이전부터 INF를 어겨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18일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500km 이상 지점의 목표물에 적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구금된 캐나다인 두 명의 석방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캐나다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스틴 트리도 총리에게 중국에 억류된 캐나다인을 석방하기 위해 외교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며 중국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트리도 총리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중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멍안저우 하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이후 악화됐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퍼 등 두 명을 구금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23일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롬 파월 의장이 미 서부 와이오밍주에서 금리 인하와 관련 연설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세계 경제가 침체되고 금융시장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준이 세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장기적인 금리 인하의 시장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23일 다음 달 추가 금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주 주문이 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지난달 말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세계가 금융위기를 겪고 있던 지난 2008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금리 인하 촉구와 함께 미중 간 무역 마찰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거대 정보통신 IT 기업인 구글이 홍콩 시위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210개를 폐쇄했습니다. 구글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치적 선동이나 선전으로 의심되는 유튜브 채널 계정에 이 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발표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장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토요일 새벽 VOA 출발 뉴스 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도성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실망과 함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the shared interests of Japan and South Korea are important and they're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미국의 전문가들도 미한일 삼각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며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이 당장 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지역 오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북부 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21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0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실망과 함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나라가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협정과 관련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I actually spoke with my South Korean counterpart this morning.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폼페오 장관은 22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오늘 오전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얘기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두 나라 각자 계속해서 관여하고 대화를 가질 것을 촉구해왔다며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이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과 만났듯이 그들은 이것을 다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양국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no doubt that the shared interests of Japan and South Korea are important and they're importan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we hope each of those two countries can begin to put that.
일본과 한국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고 그것은 미국에게도 중요하며 미국은 한일 두 나라가 상호 관계를 정확히 올바른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할 수 있길 바란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는 북한의 맥락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의 맥락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experienced it for my time here as a Secretary of State. It's absolutely valuable not only to the work you mentioned in the context of North Korea, but important the work we do.
이어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의 훌륭한 파트너이자 친구라며 그들이 함께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도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하며 한일 갈등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협력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브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성명에서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갱신을 보류한 데 대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일 관계 다른 영역에서의 마찰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호 방위와 안보 관계의 온전성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강력히 믿는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일본과 한국의 양자 그리고 3자 방위 안보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일 양국이 입장차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길 권장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이스트번 대변인은 이 논평에서 특히 정보 공유는 세 나라 공동의 국방 정책과 전략을 개발하는 데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 한일 삼각 공조 체제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우려했습니다.
Most unfortunate because the sharing of military inform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s very important for security in Northeast Asia. And the absence of such an agreement restricts even further that which can be.
브룩스 전 사령관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일 당국 간 군사정보 공유는 동북아 영내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 협정 없이는 더 확장된 정보의 공유가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특히 이번 결정으로 70년간 영내 번영과 안정을 이끈 한미일 공조체제가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며 향후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의 해체를 더 적극 공략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It's probably very appealing in China and to Russia who would like to see that alliance architecture.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정보 공유의 기능적 측면뿐 아니라 삼각 공조 체제라는 상징성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VOA에 미국의 영내 안보 전략은 삼국 간 정보와 안보 협력에 기초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삼각 공조 체제에서 사실상 탈퇴를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종료를 발표한 데 대해 워싱턴의 고위 당국자들이 매우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며 북한과 중국에 큰 선물을 줬다고 의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기적으로 협정 종료 직전 한일 외교장관이 중국의 중재로 베이징에서 회담을 연 점도 미국 정부의 의심과 분노를 증폭시키는 여지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And the fact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d this immediately in the aftermath of a Chinese-hosted trilateral dialogue in Beijing.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 검증 이행 담당 차관보는 VOA에 매우 중대한 실수였다며 한반도 급변 사태를 상정한 미군의 원활한 병력 증원 등을 고려할 때도 한일 간 연계를 끄는 이번 결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nd without those bases in Japan, it's very difficult.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실장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은 한국의 국가 이익과 국민보다는 국내 정치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조치에 대해 당장은 국내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는 방안이라고 판단한 듯하지만 미국의 전 현직 관리들은 한국의 안보를 매우 심각하게 저해하는 조치로 여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리스 전 실장은 이번 결정이 장기적으로 미한 동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발표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들은 지소미아의 종료가 미한일 3자 안보공조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로 미국의 두 동맹국 간 무역 문제와 풀리지 않은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을 둘러싸고 위기가 한층 고조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일 간 북한 관련 정보 교환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미국 정부 내 우려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이 두 동맹국의 화해를 촉구하긴 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빨리, 더 강하게 한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비웃고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비용을 더 내라고 계속 조른 게 한국이 미국의 조언에 선뜻 응하지 않게 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근본적으로 다른 요소가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그 배경으로 지소미아 협정이 한국의 과거 보수 정권에서 이루어진 협정이란 걸 언급했습니다. 진보 또는 좌파 진영인 문재인 정권과 달리 보수 정권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동맹의 가치를 더 두고 일본에 더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결정의 배경이 어떤 것이든 지소미아의 종료로 가장 큰 패자는 한국이 될 수 있고 가장 큰 승자는 북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한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 발표가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정부 관리들을 만나 지소미아에 대해 논의한 직후 이뤄졌다는 겁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를 종료하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시아 지역 내 예민한 시기에 이뤄졌다며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 달 새 6차례 진행한 이후임을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과 한국이 북한의 시험에 대한 분석을 정기적으로 미국과는 물론 상호 공유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단기적으로는 한일 양국이 미국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일 간 밀접한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 내에선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동맹에 흠집을 내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더 복잡해졌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에 걸쳐 미국 동맹이 약해지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행정부 고위 외교관들이 한일 간 분열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중재자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온 점을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동아시아 내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가 이제 약해졌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일본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정보 접근에 대한 일본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이 거리상 가깝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에 대한 1차적인 정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신문은 또 정보 교환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을 받았다면서 한국은 북한을 감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추적하는 일본의 8개 정찰위성에서 나오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있었던 반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남북의 경계선에 있는 북한의 군대나 탱크 등 전통적인 군사력에 대한 정보를 얻어왔다고 밝혔습니다. 공영라디오 방송 NPR은 한일 간 감정이 한창 고조되고 나서야 미국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적인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표가 두 동맹국이 화해하도록 설득하고 나섰을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방송은 현 상황에 대해 북한이나 중국 또는 러시아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이들 나라들은 미국의 동맹 안에서 균열이 커져가는 것을 즐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놓고 한국 내에서도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저버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주권 국가로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일 간 경제 경쟁 국면에서 협정 종료는 합리적인 결정이란 겁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같은 결정이 최근 한일 관계, 특히 경제전에서부터 시작된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익에 근거해서 또 국민의 의지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결정한 것으로 보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서도 한국 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아베 정부는 경제 보복을 철회하고 한국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며 반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긴급안보연석회의에서 지금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현 정권은 스스로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한국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고 미국의 외교적 압박 수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미한일 동맹을 연결하는 중대한 안보 장치라며 협정 종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우 우려됩니다. 결국은 국익보다는 정권의 이익에 따른 결정 아닌가.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도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미한 동맹의 균열이 현실화됐다며 금이간 미한 관계로 미북 대화와 경제 한일전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내 시민단체들도 확연히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베 규탄 시민행동 측은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라며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던 수많은 국민들의 염원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환영했습니다. 참여연대 역시 협정 파기를 뒤늦게라도 결정한 게 다행스럽다며 국민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체결된 협정을 폐기하는 건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 측은 역사와 경제적 문제에서 출발해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오게 됐다며 이 같은 결정이 안보에 치명적인 문제를 초래할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내용상으로 보면 미한일 안보체제인데 한일 간 역사, 경제 문제를 안보 문제로 확대하는 건 심각한 일이라고 이 단체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VOA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 간 군사정보와 작전, 훈련 등을 하는 데 있어 기본 바탕이 되는 협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소미아라는 자체가 일종의 서로 간에 주고받은 정보를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결국 지소미아라는 걸 바닥에 깔고 있어야만 심각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2급 비밀을 주는데 저쪽에서도 2급으로 취급해달라. 저쪽에도 2급을 나한테 주면 나도 그걸 2급으로 취급을 해주는 거고. 근데 소위 그런 것이 보장이 안 되면 정보를 줄 수도 없고 작전적 협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소미아가 안 돼 있으면 저쪽에서 그 보장을 안 해주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협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 전 장관은 이어 중국,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도 미국과 일본 등 동맹의 힘을 빌려야 한다며 이제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현재 일본뿐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30여 개 나라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으로 지소미아는 체결 2년 9개월 만에 종료됐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미한일 안보협력의 기반으로 강조하면서 협정의 유지를 한국에 촉구했었습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 지소미아의 체결에서 종료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은정 기자, 한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파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지난 2016년 11월 한국 박근혜 정부 당시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핵, 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하기 위해 체결됐습니다.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 정보를 일본과 공유하고 일본은 주로 북한 잠수함 기지,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분석 결과를 한국에 제공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 체결 이후 최근까지 모두 29건의 정보를 교류했습니다.
네, 미국은 처음부터 이 지소미아를 적극 지지했었죠.
그렇습니다. 2016년 지소미아가 체결된 것도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소미아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활동에 대한 긴밀한 감시를 위해 미국이 일정 부분 밀어붙여서 맺어진 협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2016년은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로 미한일 안보 공조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된 때였습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서 이 한일 간의 안보 공조가 왜 중요한 겁니까?
이번 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지소미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But from a military perspective, it's important to be able to share information because each country has information.
버거 사령관은 군사적 관점에서 볼 때 각국은 다른 나라가 필요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데요. 미국을 거치지 않고 한국과 일본 간 직접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또 중국도 견제하면 결국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온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검토하자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렇습니다. 7월 17일 한국을 방문한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7월 23일에서 24일 한국을 방문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8월 9일 방한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8월 22일 방한한 데이비드 버거 해병대 사령관이 한국 당국자들에게 지소미아가 미한일 안보협력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이 아시아 순방 당시 한 말을 들어보시죠.
I would obviously encourage the that type of intel sharing to continue.
에스퍼 장관은 그런 유형의 정보 공유를 계속하도록 권장하고 싶다며 지소미아가 북한에 대한 공동 방어에서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이 이렇게 지소미아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종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 측에서도 미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언론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며 미국은 우리 정부의 이런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 폐기는 한미동맹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이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은 이 협정의 효용성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죠.
네, 최근 고조되는 한일 갈등 때문입니다. 한국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무역 백세 국가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 대화를 제의하고 또 한국과 일본이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었음에도 돌파구가 열리지 않자 한국은 22일 결국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체결에서 종료까지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 비핵화 협상이 당장 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안에도 미북 간 이견만 재확인했다는 분석과 함께 실무 협상 재개 가능성은 다음 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안소영 기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하루 더 한국에 머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3일 오전 모든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와 회동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미북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다는 발언과 맞물려 비건 대표의 출국이 미뤄지면서 판문점에서 미북 간 접촉 관측이 제기됐지만 현재 관련 소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건 대표는 출국 전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미국의 입장과 관련된 거듭된 물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한국에 도착해 미국은 북한에 연락만 오면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의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3박 4일간의 일정 동안 표면상 보여진 북한과의 성과는 없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비건 대표가 북한과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빈손으로 돌아간 것은 미북 관계의 현 주소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 멈춰선 미북 대화가 양측 의지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속도를 내지 못하며 현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노이에서 드러났던 비핵화에 대한 양측의 입장 차가 지금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물밑 접촉에서. 즉 다시 말해서 영변만 내놓겠다는 북한, 그다음에 영변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는 미국, 미국의 상황 조치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과
과 대화 시한을 올 연말까지로 못 박은 북한과 내년 대선을 치르는 미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쯤 실무 협상이 열리는 것이 적절하지만 이견을 줄이지 못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북한이 실무 협상과 연계하며 비난해온 미한 훈련이 모두 끝난 시점에 비건 대표의 방한이 이뤄졌지만 이마저도 교착 상태를 풀어내지 못해 향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은 미북 대화 재개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좁혀지지 않는 양측 입장을 조율해 나가는 본질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의견차만 좁혀지면 대화는 바로 재개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양측이 합의안을만 도출한다면 뭐 당장 다음 주라도 실무협상, 4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비건 대표가 귀국길에 오르는 당일 아침 북한이 발표한 담화는 당분간 미북 실무협상 재개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센터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비난하며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를 거듭 요구한 것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까지 고려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지소미아 파기까지 고려해서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전략 환경이 조성했다는 인식 하에서 아주 강도 높은 이렇게 비난을 하고
그러면서 북한인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약화됐다고 보고 핵 보유를 고착화하는 협상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번 담화가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나 대변인 명의 등이 아닌 외무상 명의 형식으로 나온 데 주목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첫 리 외무상의 담화로 이는 북한의 현재 생각이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8월 말, 적어도 9월 초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했던 미북 실무진 간 만남은 당분간 성사되기 어려워졌다는 게 신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북한은 23일 리용호 외무상 명의 담화를 통해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며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가지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폼페오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을 오도하고 또다시 제재 타령을 하고 있다며 그를 미북 협상 앞길의 회방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2차 대의원 회의가 열리는 29일 이후에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전망해 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그 자리에서 미북 대화 책임자급의 인사 개편과 일정 부분 새로운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실무 협상은 생각보다 늦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의 그 협상 진영들이 다시 좀 편성될 것 같고요. 아마 그 뒤에나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뭐 실무회담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난 1차 대의원 회의 때도 당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제1부상으로 승진했다는 겁니다. 조 의원은 이어 보통 대의원 회의는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또 열겠다고 예고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실무협상 재개가 다소 지연될 수는 있지만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미북 모두 여전히 대화 의지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적어도 9월에는 열릴 것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이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김정은 위원장도 어쨌든 한미 군사훈련 와중에서 제한적인 무력시를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고 그렇게 보면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대화 의지는 분명히 있다는
김 교수는 이어 9월 중순 뉴욕에서 열릴 유엔 총회에 리용호 외무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미북 고위급 회담이 실무 협상에 앞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에 따라 미북 관계자들이 회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면 우선적으로 만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현 상황에서 미북 간 대화 형식이나 형태의 제한을 두지 않고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가장 강력한 제재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그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보고 있다는데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1일 공개된 미 정치 전문지 워싱턴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세 번 만났지만 때로는 이런 일들이 실패로 묘사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은 두 정상이 만날 때마다 비핵화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지에 관해 더 깊은 이해를 발전시켜왔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 김 위원장과 북한 지도자들에게 비핵화가 옳은 일임을 설득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최근 국무부가 미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연장한 데 대해 우리가 해오던 것의 연장일 뿐이라며 우리는 그 규제 완화는 물론 북한의 경제적 제약을 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화할 만큼의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해 중앙정보국장 시절 자신이 미 고위 관리로는 처음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밝힌 견해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것은 긴 여정이 될 것이며 전진과 후퇴가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김 위원장이 비핵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이해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가 비핵화를 원한다며 우리가 가서 김 위원장에게 그가 안전해질 수 있고 그들의 나라가 번영할 수 있으며 북한의 사정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수 있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되려면 핵무기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포기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미국은 북한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간헐적으로 북한 측과 마주 앉았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워싱턴 조야에서 나오는 미북 정상 간 만남에 관한 비판적 견해도 일축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김 위원장과 만나기로 최종 결정했을 때 워싱턴 조야에서 너무 많은 것을 준다는 비난이 따를 것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며 김 위원장을 만나는 이유는 그가 핵 문제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약간의 의심을 하면서도 이런 일을 하는 건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며 그렇게 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한국 등 여러 나라들과 맺은 합의 검토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일부 전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게 요청한 접근법은 미국인을 위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방어 비용을 지불하게 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점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했으며 추가 인상에 대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을 되돌릴 수 있고 새로운 핵실험장도 만들 수 있다고 미 국무부가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또 중국 업체들이 미사일 부품을 북한에 계속 공급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2일 발표한 연례 2019 군비 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새 핵실험장을 건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거의 확실히 되돌릴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고 북한이 선택한다면 또 다른 핵실험 장소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자격을 갖춘 국제사찰단의 관측과 검증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는 추가 핵실험과 더 광범위한 비핵화 과정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장기적인 약속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 등을 인용해 북한 정부가 영변에 5메가와트 원자로를 계속 가동하고 여러 건설 활동도 포착되는 등 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움직임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할 것을 공약한 9.19 공동성명을 명백히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의 이런 핵활동을 계속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며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대북 외교 협상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과 지속적인 북한 정권의 외교적 고립, 전 세계 확산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의 필요성 등 대북 압박 유지를 위해 광범위한 파트너들, 국제 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협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 업체들이 지난해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품목을 북한과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에 공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가 지난해 이에 대한 많은 사례를 중국 정부에 제기하고 조사와 중단을 촉구했지만 대부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어떤 나라에도 핵무기 운반에 사용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지난 2000년 11월의 약속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확산을 제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은 단체와 개인에 계속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35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회원국들과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는 대량 살상 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과 무인기, 미사일 관련 장비와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다자 수출 통제 체제입니다. 안드레아 톰슨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지난주 기자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동맹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와 대북 압박을 견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한편 국무부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 이행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군사력 우위에 대응해 사용할 의도로 공격적인 생물학 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생물학 무기 능력 개발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 전념해서 이를 개발하고 생산해 무기화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는 생물학 무기 협약 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미국은 계속 이런 움직임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의 해외 외교 공간 불법 임대 사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각국이 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자국 내 많은 사업체가 북한 외교부지 임대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폴란드 외교부는 2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 부지에 불법 임대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폴란드 업체들의 북한 대사관 부지의 상업 목적 사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서한을 보냈고 그 결과 상당수가 이미 임대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상황을 감시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도 같은 날 VOA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외교부지 임대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특히 시티 호스텔 분쟁이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북한 당국이 외교 공간을 임대해 숙박 사업을 하고 있는 시티 호스텔 측과의 계약 만료를 통보했지만 북한이 아직 재판 비용을 내지 않아 해당 업체의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 외교부는 그러면서 기존의 법이 시행되는 것은 독일의 이익이며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마니아 외교부도 같은 날 서면을 통해 북한의 루마니아 내 외교시설 사용자금 조달을 제한하는 등 유엔과 EU의 대북 제재 체제를 엄격히 준수하고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외교 공간 임대 사업에 대한 금지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그해 실시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에 채택한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 소유 해외 공간이 외교 또는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연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파키스탄과 폴란드, 불가리아, 독일, 루마니아 등지에서 불법 임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순서입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운동가들이 미국의 한인사회를 찾았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숨진 탈북민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해외 한인들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장향희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대북 전단 보내기 활동을 벌이고 있는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미주 한인사회를 찾았습니다. 지난 22일 한국으로 돌아간 박 대표의 미국 방문 목적은 최근 북한 정권의 활동을 비판하고 대북 전단에 넣어보낼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18일 미동부 메릴랜드주 버튼스빌의 코너스톤 커뮤니티 교회에서 연설한 박상학 대표는 미주 한인들에게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먼저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예로 들며 북한 정권이 주민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은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저가 통일하면서 급증해서 대한민국을 쏘기 위해서 단거리 미사일 필요한 겁니다. 보다 4, 500km는 대한민국을 다 이제 그 거리거든요. 일본도 아니고. 그걸 몇 차례 쐈습니까? 한 달 사이에. 16발 쐈습니다. 최소한 그 미사일이 얼마인지 합니까? 아주 싼 거래요. 그 단거리 미사일은 1천만 불 합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120억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서 1,800억을 날려버려요. 이민을 굶주리는데 그 돈이면 이민들에게 북한 이민에게 싸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 대표는 대한민국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에 한국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는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흔드는 상황에서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박 대표는 미사일 도발 이후에도 많은 한국민들은 여전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 위인? 위인 맞이한다고? 김정은이 위인인가? 안 맞이. 3만 분 이상 되는 이렇게 훌륭한 대한민국의 국민들 지금 악마가 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과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알리는 대북전단 활동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지원이 끊긴 지 오래고 한국 국민들도 탈북민들의 대북 인권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 대표는 김정은의 폭정에 희생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다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정말 진실이 거짓과 이선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탈북자들은 싸울 겁니다. 왜? 우리 목숨 걸고 온 대한민국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있기에 그래도 이 2천만 수용의 폭정에서 지금도 이 시각도 맞아 죽고 굶어 죽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공개 처형당하는 2천만 국민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위대한 조국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올해로 두 번째 미국을 찾은 박 대표는 미국 남부 테네시주, 동부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저지, 뉴욕과 워싱턴 DC를 돌며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사망한 탈북민 한성옥 씨 모자 소식을 전했는데요. 굶어 죽지 않으려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굶어 죽었다면 북한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에서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왔다. 이건 두 번째고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생존을 위해서 온 사람이 대한민국 오면 굶어 죽을 걱정은 없겠지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3만 불, 지하에는 3만 불씩 되는 이 부유한 나라에서 굶어 죽다니 참 이게 너무 우리 탈북자로서 이제 격분하는 일이고요.
박 대표는 한 씨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현재 한국 내 탈북민들의 상황을 엿보게 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탈북자들이요. 우리 20년 전만에 탈북자들 하면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엄청 도와주고 사회적으로도 야 힘든 곳에서 온 사람인데 우리 민족인데 따뜻한 손길 내밀고 부드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이랬는데 지금은 탈북자들이라면요. 이렇게 봅니다. 쏴보고 그렇게 하고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탈북 여성 한성옥 씨와 아들 김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한국 내 탈북민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탈북민 단체를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서는 한 씨 모자에 대한 애도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탈북민 자녀를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탈북민 지원단체 큰샘의 박정호 대표는 한국 내 탈북민들의 생활 환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에 적응이 어렵고 경제적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대물림된다며 자녀들의 경우 사교육을 받지 못하며 방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여곡절 끝에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설했고 수년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3주간 미국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증언 집회를 마련한 코너스톤 커뮤니티 교회는 큰 샘에서 온 5명의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지난해부터 이 단체의 활동을 지원해왔습니다. 코너스톤 커뮤니티 윤용주 목사는 탈북민 자녀들 가운데 북한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너무나 우리 그 탈북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고 또 한국 정부에서 과거에는 많은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했는데 그걸 서포트하는 서포트 라인이 끊어져서 이러한 집회를 통해서 이들을 좀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또
이에 앞서 버지니아에 위치한 베델 침례교회 조상배 목사도 박상학 씨 형제의 증언을 듣는 자리를 열었는데요. 이날 집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조 목사는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북한에 정보를 유입하는 일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인권단체의 정보 유입은 북한 주민들과 외부 세계를 연결해주고 이들의 생각에 변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맑겠지만 양덕과 남포는 오전에 구름 많고 수풍과 중강, 강계 지역 오후에 구름만이 끼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 29도. 남포 아침에는 21도, 낮에 29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은 30도. 중강 아침 최저 16도, 낮에는 26도. 강계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개성과 사리원 신계 지역은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나머지 지역은 맑겠습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도, 낮 최고 29도. 개성 아침 최저 19도, 낮에 29도. 사리원 아침에는 19도, 낮 기온 2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함흥과 원산 등 일부 동해안 지역은 맑겠고 나머지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17도, 낮 최고 27도. 계산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24도. 원산 아침에는 20도, 낮 기온은 28도. 청진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 성진, 김책 지역은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5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상 오전에 앞바다 쪽만 맑겠고 구름 많은 날씨입니다. 서해는 구름 많이 끼었다가 오후에 점차 맑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VOA 아침 방송 청취를 위해서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주파수를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중국이 농산물과 원유 등 750억 달러치 미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23일 담화를 통해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소형 항공기 등 5,078개 품목에 5에서 10% 신규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일부 품목은 다음 달 1일부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유예했던 자동차 관세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15일부터 미국산 자동차의 25%, 부품에는 5% 관세를 매기게 된다고 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다음 달부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기로 한 데 대한 보복으로 풀이됩니다. 미군 함정이 23일 또다시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있는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리안 몸젠 미 칠함대 대변인은 상륙 수송함인 그린베이함이 해당 해역을 항행했다고 언론에 밝히고 이번 기동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관련 성명에서 미 해군 함정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타이완군이 해협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중국의 위협에 맞서 완전히 장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타이완 해협 기동이 최근 잦아지면서 중국 정부를 자극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도 미 해군 순양함 애틴텀함이 타이완 해협을 지난 바 있습니다. 당시 칠함대 측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어느 곳이든 계속 비행하고 항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한 보복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3일 국가안보회의 비상회의를 열어 러시아에 대한 위협 수준을 분석해 대칭적인 조처를 취하라고 국방부와 외무부에 명령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회의에서 미국이 지난 18일 시험한 중거리 미사일은 INF 핵거리 핵전력 조약에 의해 금지됐던 범죄 미사일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이전부터 INF를 어겨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18일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해 500km 이상 지점의 목표물에 적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에 구금된 캐나다인 두 명의 석방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2일 캐나다를 방문한 자리에서 저스틴 트리도 총리에게 중국에 억류된 캐나다인을 석방하기 위해 외교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존중해야 한다며 중국이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트리도 총리는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중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캐나다 관계는 지난해 12월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멍안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한 이후 악화됐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캐나다의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과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 등 두 명을 구금했습니다. 미국의 거대 정보통신 IT 기업인 구글이 홍콩 시위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유포한 유튜브 채널 210개를 폐쇄했습니다. 구글은 22일 성명을 통해 정치적 선동이나 선전으로 의심되는 유튜브 채널 계정에 이 같은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의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발표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폐쇄한 계정이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19일 각자 발표한 성명에서 홍콩의 반중국 시위를 비하하는 글과 사진을 올린 계정 900개 이상을 정지시키고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적발된 계정 대부분이 정치적인 선동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트위터는 앞으로 중국 국영 매체의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해당 계정들은 중국의 생각과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지만 중국인들은 홍콩 시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전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또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